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7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지난번에 읽었었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에돔은 가드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 가드 지역은 블레셋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나라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만은 가드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죠. 오벳에돔은 그는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을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서 다윗성 자기 성에게로 메어 가려고 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우사와 아효 두 명의 제사장이죠. 이들은 세술에 싣고 갔죠. 분명히 다윗은 메어 가고자 했고 제사장들은 세술에 싣고 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행간 사이를 보면은 다윗과 제사장 사이의 의견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기 때문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붙들다가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 우사를 충돌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날 다윗이 분했다고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 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 분하겠습니까? 자신은 메어 가고자 했지만은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분했고 또 두려웠다 그랬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갔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습죠? 처음부터 다윗이 메어 가고자 했지만은 제사장들은 술에 싣고 가다가 제사장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법궤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메어 갔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법궤를 잘못 다루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다윗이 법궤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사무엘하 6장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마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귀한 것인데 그 법궤를 함부로 대한다는 건 제사장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죠. 잘못 다루면 제사장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벳에돔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얼마나 그가 조심스럽게 다루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체득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래서 다윗도 두려워서 함부로 모시고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왕도 가지고 가지 못한 법궤를 오벳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메어갔으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좀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대충하고 기도도 대충하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었었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죠.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얼굴에 품에 자신의 얼굴을 기대고 이렇게 했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사도 요한도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대할 편하게 대할 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으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경외하고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오벳에돔의 집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압니다. 경외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오벳에돔의 집에 우리가 딱 들어서면은 자연스럽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알게 됩니다. 자꾸만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경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3개월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석 달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석 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랬죠. 이게 어떤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벳에돔의 동네 사람일 겁니다. 그 동네 사람이 오벳에돔의 가정을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한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다 알았습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이 왜 복을 받았는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소문이 다 그렇게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그냥 난 것이 아니라 본 사람에 의해서 난 겁니다. 어떤 사람, 그 동네 사람이 소문을 낸 것이죠. 오벳에돔이 여호와를 지극히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온 집안에 복을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소문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더니 잘 되더라. 분명 망해야 하는데 안 망했어. 이상해.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저런 거야, 저거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궤가 오기 전에는 오벳에돔의 집에 이런 소문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온 이후부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욕심을 좀 내어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일어난 이 변화는 여호와의 법궤로 인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오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칠 때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텐트를 쳤는데 근데 일관성이 하나 있었죠. 그 일관성은 바로 동서남북에 텐트를 치기는 치지만은 중앙을 향해서, 그 텐트의 입구가 중앙을 향해서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텐트가 한가운데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죠. 그 한가운데에는 성소가 있었고 텐트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쫙 퍼졌고 그 구름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 즉 거기서 말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제2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었죠. 낮에는 구름이 있었고 밤이 되면 그 구름 속에 불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향해서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지금 내게 몰려오고 있는 이 광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쁠 때도 그러했고 가장 힘든 순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이 그러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상하게도 평강이 임하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찬송이 흘러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호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집안이 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인상 쓰고 소리 지르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평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집안이 어찌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주변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건져주신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 얼마나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시편 111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언젠가 간증을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십니다.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요.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허락을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15편 1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죠. 물론 지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대통령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단순히 이 땅 위에서의 복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복이 되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복을 주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즉 심판하실 때에 그때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둘러진치면서 건져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를 누릴 영원한 상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어찌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베데돔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은 사실은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 이틀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즉시로 바로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는 바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다윗이 기쁨으로 메고 왔다 그랬죠. 기쁨으로. 그래서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이 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이런 예식을 향할 때에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 배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호와 법궤 앞에서 춤을 췄는데 그 법궤를 여호와라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단순히 물건 앞에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기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이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즐거워했겠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가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즉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 그 앞에서 온 땅을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날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느 누가 함부로 소리를 지를 수 있냐 그 말이죠. 잠잠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자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던져졌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는데 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벌벌 떨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한번 되어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겨우겨우 그 앞에서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겁니다. 엎드려서. 그러다가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주저주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더니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담대하게 던져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더니 사자굴에 던져져도 괜찮았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밤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감격스러워서 밤새도록 그가 하나님과 깊이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돌을 들고 이를 갈았죠. 그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더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아, 이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더니 돌에 맞아서 터져서 깨어져 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불 가운데 던져져도 괜찮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딱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무서워서 어떻게 떨어졌을까? 무서워서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졌을까? 무서워서 어떻게 돌 가운데 맞으면서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친밀하심이 무엇입니까? 친밀하심,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은 야,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친밀함 아닙니까?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을 부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제가 춤을 잘 못 춰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미갈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요, 미갈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했다고요?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갈이 왜 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내 남편이 왜 저러지? 여러분, 모르면은 죄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다윗은 알았고 미갈은 몰랐습니다. 모르면은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아요. 당신 아까 왜 그렇게 해? 내가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했었냐고, 왜 그렇게 춤을 추었었냐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압니다. 사자와 곰을 쫓아내 주셨던 하나님이죠. 골리앗을 죽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죠. 죽음의 순간, 사망과 생명과 삶, 종이 한 단 차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는데 다윗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했고 다윗은 몰랐기 때문에 업신여긴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았고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모르면은 따라가면 됩니다. 모르면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바리새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했고 바리새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비방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들도 길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것입니다. 미갈이 살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당신 내가 오늘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내게도 좀 알려달라고. 왜 그랬는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뛰어논 거 왜 그랬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라면 그는 죽을 때까지 벌을 이렇게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르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르면 비방하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그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